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큰 배에 비유한다면 이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방향을 틀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바로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방대법관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자, 오늘은 이들 대법관 중에서도 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화요일이요, 29일이 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05년 9월 29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나이가 50살이었는데요.
네.
존 제이 초대 대법원장과 제4대 존 마셜 대법원장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대법원장으로 임명됐고요. 당시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였습니다.
네,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5년이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은 같은 해 7월 은퇴를 발표한 샌드라 데이 오커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었습니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이 대법관 역시 대통령이 지명을 받고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윌리엄 랭퀘스트 당시 대법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였던 로버츠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지요.
네, 그런데 이 상원 인준 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무난히 통과했다고요.
네, 로버츠 대법원장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78표 대 반대 22표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 로버트 대법원장은 공화당 대통령인 부시 전 대통령이 인준한 만큼 보수 성향의 법조 이었는데요.
네.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 유연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인준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냈었죠. 하지만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네, 저는 이 언론을 통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상이 좀 부드러워서 그런지 딱딱한 법조인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미 또 젊은 나이부터 인정을 받는 법조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창 시절부터 그야말로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요. 학교 미식축구팀 주장으로 활동했고요.
네.
또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학 역사학과에 입학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부를 3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이후 하버드대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 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1979년 로스쿨도 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지요.
네.
로버트 대법원장은 로스쿨 졸업 후 법률회사의 변호사로 일했고요. 1980년부터 1년 동안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랭퀘스트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오르기 2년 전인 2003년에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습니다.
네. 참, 이후에 또 연방 대법원장에 올라서 10년 동안 활동을 한 건데요. 이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 대법원장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연방 대법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이자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담당하진 않고요. 연방 하급법원 에서 올라온 사건이나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 또 고위 인사가 관련이 됐거나 주들 간에 발생한 소송의 경우 1심 관할권을 갖기도 하지요.
네. 그럼 연방 대법원장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연방 대법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요. 대법관 9명 중 1명으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지요.
네.
하지만 대법원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는 또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판례에 대해 첫 번째로 표를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이 의견을 제출할 때 의견안을 작성할 대법관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담당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주재하기도 하지요. 네. 물론 연방 대법원장은 8명의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서 보수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요, 대법관들의 또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대법관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네, 이 공화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고요.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4명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니까요. 네.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된 이래 의외로 또 진보 쪽 판결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부터 동성결혼 합헌 판결까지 최근 연이어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지난 6월 22일까지 심의한 사건의 54%가 진보적인 판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버츠 대법원장이 또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대선 후보들 역시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선 이 부분이 좀 억울할 것도 같은데요. 네.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줄곧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로버츠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준 사건 가운데 58%가 보수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보수적인 성향의 그 법관으로 꼽히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나 클라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61에서 65%인 거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죠.
네.
하지만 로버츠 대법관은 한두 표로 차이가 나는 사안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만 자신의 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선 또 보수적인 입장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진보적인 판결로 나왔다고 해서 꼭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또 취임한 이후에 굵직한 판결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시리즌스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판결이었는데요. 시리즌스 유나이티드는 보수적인 비영리단체로 2007년 대선 기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록물을 방영하려고 하자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물이지만 선거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시리즌스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민주당은 이 영향력이 막강한 기업 등 돈이 정치를 휘저을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유명한 쉘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인데요. 미 남부 엘라베마주 쉘비 카운티가 당시 연방 법무장관이었던 에릭 홀더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5대 4로 투표권법 제4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는데요. 논란이 된 제4조는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들이 선거법을 손쉽게 개정하도록 하는 이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투표권법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네. 그럼 최근 나온 이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의 합법화 판결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둘 다 진보 성향의 판결이었는데요.
네, 자, 우선 동성결혼은 5대 4로 합법화 판결이 났지만요. 로버츠 대법관은 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도 성향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법화 판결이 난 건데요.
네.
로버츠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일종의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는 헌법이나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오바마 케어는 어떤가요? 지난 2012년하고 2015년 두 번 다 합헌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2012년에는 건강보험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의무 가입과 벌금 조항이 합헌 반정을 받았고요. 이후 정부 보조금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2015년에 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라면서 이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전국적인 차원의 보조금 재금이 요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 케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화당으로부터 진보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